레위기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구를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네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넣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자, 우리가 레위기 2장 하나님 앞에 소재로 예물을 드리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소재와 관련된 내용은 크게 보면 어제까지 보았던 10절까지와 지금 읽은 11절부터 16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10절까지에서는 소재를 여러 종류의 조리 방식에 따라 나누고 있죠. 그래서 처음 1절부터 3절까지는 조리하지 않은 채 생곡식으로 드릴 때 내용이 나오고요. 4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조리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11절부터 16절은 소재와 관련된 전체적인 몇 가지 규례들, 규정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3절은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 넣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고요. 14절부터 16절은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 이 제사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 때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죠.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뭐 상세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다른 몇 가지를 좀 더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먼저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재 드릴 때 이거는 넣으면 안 된다 금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11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곡식으로 이제 제사 드릴 때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누룩이나 꿀은 넣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왜 이런 명령을 하셨는가 모릅니다. 본문에서 설명을 안 하셨잖아요. 뭐 하나님께서 뭐 이게 누룩이나 꿀을 넣으면 금방 상하게 되거나 뭐 이러니까 넣지 마라 이런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나는 성향이 꿀은 안 좋아한다 이런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제일 중요한 특징은 이유 없이 명령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이 주어졌으니까 제일 중요한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알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다만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뭐 그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넣으면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누룩과 꿀을 넣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냥 현실만 놓고 보면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중요한 특징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넣어서는 안 된다고 했던 누룩과 꿀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즐겨 먹는 그런 것들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재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까 아 보통 때는 내가 잘 먹지 못하는 것 또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그런 것을 드려야지 아닙니다. 평상시에 내가 먹던 거, 평상시에 누리고 있던 거, 그게 뭐 쌀이 되었든 보리가 되었든 밀이 되었든 날마다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평상시에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갖고 오는 것이지 보통 때는 먹지 못하는 꽃등심을 갖고 오는 게 아닙니다. 보통 때는 먹지 않은 러시아 정식을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내가 늘 먹고 마시던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게 소재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도 보면 명령을 하실 때에 여기서 이거 넣으면 안 돼. 넣지 마. 명령하신 내용도 뭐냐면 평상시에 넣어서 먹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하실 때 야 보통 때는 너 먹지만 이거는 특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특별한 걸 넣으면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넣었던 것을 넣지 마라. 그래서 이거는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이걸 현실만 놓고 보면 너 보통 때 먹을 때는 넣어서 먹어도 돼. 뭐 누룩 넣어서 먹어도 되고 꿀 넣어서 먹어도 되고 그건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갖고 올 때는 네가 평상시 하던 것과 다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소재에서 이 규정을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일상에서 늘 먹던 것을 드리는 거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내가 먹는 것을 구별하는 것도 일상에서 늘 사용하던 것을 일정 부분을 금지하는 그것을 통해서 구별하는 이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12절에 보면 아주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쓱 넘어가지만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익은 것, 그러니까 처음 익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면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누룩이나 꿀을 넣어도 됩니다. 그것을 넣어서 드려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독특하죠. 왜냐하면 11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누룩, 꿀 넣으면 안 된다 이러셨죠. 그런데 12절에서는 처음 익은 것 하나님께 갖고 놀 때는 그거 넣어도 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이 있어요. 누룩이나 꿀 자체가 정결하다, 부정하다, 뭐 그거 자체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누룩 자체가 거룩하면 꼭 넣어야 되겠죠. 누룩 자체가 부정한 것이면 절대로 넣으면 안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때는 넣지 마라. 어떤 때는 넣어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누룩이나 꿀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게 무슨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때는 넣으면 안 되고 이때는 넣어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아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겁니다. 넣지 말라고 할 때는 넣지 말고 넣어도 좋다고 할 때는 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해도 좋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누룩과 꿀이 아닙니다. 곡식 종류도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이 기록을 통해서 이 명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13절에 보면 이번에는 넣으라고 하는 명령이 나와요. 13절에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쳐라. 소금을 쳐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소금은 꼭 쳐야 됩니다. 소금은. 저는 음식을 먹을 때 소금을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가급적 소금을 빼라고 합니다. 너무 싱거운데 아니 난 싱거울수록 좋아. 그러니까 소금을 가급적 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소금을 더 치시더라고요. 자꾸. 예? 그 구분이 잘 안 돼가지고 저는 가급적 하나도 안 치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소금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소금을 치라고 하는 이 명령을 들었을 때 똑같습니다. 만약 저 같은 성향의 사람이 나는 소금 안 친 게 맛있던데 하나님께도 맛있는 걸 드려야 되지 않아? 소금 빼자.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치라고 하셨으니까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유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소금을 쳐서 소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네 하나님 언약의 소금을 소재에서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예물에는 소재를 드리는 예물에는 항상 이 소금을 다 넣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14절부터는 첫 이삭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14절에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재를 드리는 항목을 규정을 하셨죠. 앞부분에 보면 소재는 예물로 드리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소재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사소한 일을 만나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일을 만났는데도 별로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소재 안 드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규정을 했잖아요. 첫 이삭은 소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추수를 했어요. 그럼 첫 번째 이삭을 거두면 그건 반드시 소재를 드려야 돼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보리를 심었습니다. 보리를 거두면 보리에 대한 첫 이삭이죠. 보리 첫 이삭은 하나님께 소재 드려야 됩니다. 아, 난 이제 곡식 추수는 이걸로 끝났어. 이게 아니라 밀을 심었는데 밀을 또 거둬드려요. 종류가 달라졌잖아요. 그럼 밀에 대해서도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절기를 정하신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이나 성도들에게 말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바를 했다. 그러면 첫 수확을, 첫 수입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알바를 하다가 정규직원이 되었다. 그러면 정규직원이 됐으면 좀 다른 것이니까 그것도 첫 수입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러다 직장을 옮겼다. 새로운 직장으로 갔으니까 그것도 첫 수입의 일부를 첫 이삭으로 여겨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물론 다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첫 수입 몽땅 다 드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첫 이삭에 대해서는 곡식의 종류가 달라질 때마다 첫 이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소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규정이 돼 있어요. 이번에는 이것만 규정하신 게 아니라 조리하는 방법도 규정을 하셨어요. 14절 뒤에 보시면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네 소재를 삼으라. 그러니까 앞부분에 보면 소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생곡식으로 드리는 거, 그 다음에 뭐 철판에 구운 거, 냄비로 만든 거, 뭐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첫 이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볶아서 드려야 됩니다. 볶은 거. 여기에 대해서 나는 수고스럽더라도 난 철판에다가 해서 드리고 싶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첫 이삭은 볶아서 찌운 것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볶아 찌운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15절에 그 위에다 기름 붓고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그래서 첫 이삭을 드릴 때에는 기름과 유향을 다 얹어서 하나님께 드리게끔 했고요. 16절에 제사장은 찐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건 아픔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온 게 있으면 그걸 몽땅 불태우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분만, 한 군만, 이 잘라놓은 약간의 부분만 하나님께 기념물로 불태워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제사장이 먹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를 드릴 때 얼마만큼 갖고 와야 되느냐, 각각 알아서. 그 중에 기념물은 어느 만큼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가, 한 움큼이 어느 정도냐, 그것도 제사장이 알아서. 여하튼 제일 중요한 건 가지고 오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가지고 올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갖고 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자,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번제에 대해서 그리고 소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소재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이미 말씀을 드린 내용들 중에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서너 가지만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번제를 보고 소재를 보면서 꼭 생각해야 될 점이, 원래 하나님이 규정하신 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예물을 드려야지 하면 소를 끌고 오거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오거나 아니면 새를 갖고 오면 됩니다. 또 번제 이후에 소재를 드려야지, 그러니까 곡식을 갖고 올 때에 곡식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축이나 곡식이 아닌 다른 수입에 대해서는, 아니면 다른 소유물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과일 안 나왔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생선 안 나왔잖아요. 다른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뒷분에 가면 나옵니다만 다른 여러 종류의 소유물들이 있다고요. 집, 땅, 돈, 자녀, 노예,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중에 가축이나 곡식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드려도 돼. 또 가축이나 곡식 이외에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지 하나님 주신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순종을 하지만 다른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당연히 또 품어야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과일 농사를 짓는데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과일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 과일로는 제사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일을 가지고 와서 불에 태워드리거나 아니면 제사로 드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 명령에 보니까 소만 있어, 양과 염소만 있어, 다른 거는 필요 없어, 다른 건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소재를 읽을 때에 읽는 관점이 무엇인지에 따라 생각이 조금 다른데, 하나는 야, 곡식도 드릴 수 있구나, 이 가축 말고 곡식도 드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좀 더 정확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가축도 드리고 곡식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아, 곡식도 드릴 수 있구나, 이게 아니라 아, 내가 갖고 있는 거 곡식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곡식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바른 생각이고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중간중간 제가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구별을 해서 드려야 되거든요. 번제를 생각해 보세요. 소가 되었든 양이나 염소가 되었든 하나님이 한 가지 조건만 붙이셨습니다.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됩니다. 흠이 없는 것. 다르게 이야기하면 보통 때 네가 고기를 잡아먹을 때 흠이 있는 거 잡아서 고기로 먹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네가 평상시 먹던 고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더라도, 예물로 드리더라도 구별된 것을 드려야 됩니다. 흠이 없는 것으로. 이 지금 나오는 소재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만, 소재에서는 곡식을 구별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곡식에 도대체 흠이 없는 곡식이 어디 있습니까? 곡식을 어떻게 흠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을 하느냐고요. 어찌 보면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지금 곡식을 구별하는 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짐승 같은 경우에, 가축 같은 경우에는 흠이 없는 것을 드리고, 곡식으로 소재를 드릴 때는 이러이러한 것을 넣지 않는 것을 통해서 구별된 곡식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뭔가를 구별된 곡식을 만들 때에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은 항상 내가 구하기 어렵거나 값비싼 대가를 치루어야만 거룩한 곳으로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야, 그 곡식 이거 갖고 오는데 구별된 곡식을 내가 받고 싶으니까 곡식에다 다 금을 발라라 이렇게 안 하십니다. 곡식에다가 네가 갖고 있는 재산 중에 10%를 투자해서 뭔가를 해서 그래서 갖고 와라 이렇게 안 하세요. 일상적으로 편안하게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일상적으로 편안하게 뺄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구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소재로 드리는 예물은 곡식도 날마다 먹는 것, 구별하는 방법도 날마다 먹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별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때에는 구별된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 구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값비싼 거, 귀한 거, 구하기 어려운 것 이런 것으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얻을 수 있는 것들 중에 일정 부분을 빼거나 일정 부분을 넣거나 내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값비싼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왜 넣으라고 했는가, 어떤 것은 왜 넣지 말라고 하셨는가, 또 똑같은 것에 대해서도 어떤 경우에는 절대로 넣으면 안 되고 어떤 경우에는 넣을 수도 있고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누룩이나 꿀이나 곡식 그 자체는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이것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갖고 오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라, 나를 경배하라 하시니까 제가 순종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구별하라 원하시니까 제가 누룩 넣지 않고 꿀 넣지 않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갖고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건 마시건 내가 먹건 하나님께 드리건 내가 어떤 목적으로 무언가를 하건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대로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잘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살면서 다 똑같습니다. 종종 그런 이야기 하죠. 물론 부모님이 항상 올바른 길을 가게끔 자녀를 인도하는 것은 아니기도 하지만 부모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갔더니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망하는 길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경우에 있어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는 자녀가 그 순간에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게 자녀에게 도움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녀가 유익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아, 난 그거 안 하고 싶은데 하고 싫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잘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고 또 그것이 가장 기쁨이 된다는 것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셨는지를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늘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들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이것을 주님 앞에 이모저모로 표현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도 주님께 감사할 때에도 예물을 드릴 때에도 늘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내 형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그리하여 순종을 주님께 드리는 예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주님의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를 위하여서는 우리가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를 먼저 잘 알고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 주님과 친밀히 지내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